책 읽기 20분입니다. 비 윌슨이 쓴 포크를 생각하다. 식탁의 역사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2장 칼을 읽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냄비와 펜 그리고 칼. 이 책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8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요. 냄비와 펜, 칼, 불. 이게 좀 중요한 도구인 것 같고 계량도 중요하죠. 계량, 갈기도 중요하고 먹기도 중요하고 얼음은 좀 별로 안 중요한 것 같고 부엌 중요한데 그래도 가장 기본이 냄비와 펜 그리고 칼, 불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것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이 일어나는 부엌과 부엌에서 밥도 먹지 않습니까? 요새는 부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철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철학을 공부한 사람은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안 있으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하지만 철학은 뭔가 좀 기술적인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심오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저는 심오한 사람이 못 돼서 심오한 것을 별로 하지 않고 골고루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골고루 해야 된다.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그런 다양한 기술들, 그런 기술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그리고 삶을 바꾸면 그 삶의 삶을 바꾸면 삶을 영위하는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니까 그 삶의 방식이 바뀌면 신념을 자기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신념 체계도 바뀌죠. 신념 체계에 따라 또 삶을 또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신념체계와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게 어느 것이 먼저이다 라고 말하기 어렵게 서로 호환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잘한 것들까지도 좀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춘추전국시대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에는 폭발적으로 생산력이 좋아졌죠. 그게 이제 철제 농기구의 도입 때문인데 그럼으로써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귀족을 지칭하던 군자를 일반적으로 공부 좀 하고 세상 물정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제 그게 의미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지점에서 공자의 얘기들이 가능했던 거죠. 논어에 나온 얘기들이. 그 전에는 유라는 집단이 장례 치르고 뭐 이런 일생에서 필요한 어떤 의식을 행하는 집단이었다면 이제 정치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지식을 쌓고 좀 고차적인 도덕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선비사자 사라고 하는 집단이 부상하게 되죠. 공자는 그런 집단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제자들을 양성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려면 즉 우리가 동아시아 세계에서 가장 기술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고 고리타분해 보이는 유가 집단을 생각할 때 그 유가 집단이 어떻게 등장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일단 춘추전국 시대에 철제 농기구가 등장하고 사회 생산성이 발전하고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막연하게 무슨 하늘의 뜻이 있었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 점을 좀 유념해서 저는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잡소리 걷어치우고 칼, 이번에는 칼. 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있을 때 저는 사실 칼을 다루는 것은 구경하는 건 좋아하는데 다루는 것은 별로 할 줄 모릅니다. 이 저자가 74페이지에 아주 멋진 말을 하나 써놨어요. 부엌은 폭력적인 장소이다. 사람들은 대고 찰상을 읽고 동상에 걸리고 무엇보다도 벤다. 아, 칼에 베이죠. 부엌은 폭력적인 장소이죠. 이 칼을 읽으면서 이 재밌었습니다. 게다가 요리용 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식칼이죠. 식칼은 언제나 무기와 한발거리다. 즉, 불보다도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불씨 관리 능력보다도 100만에서 200만 정도 년 정도 앞섰다. 아유, 100만 원, 돈도 많은데 100만 년이면 엄청나죠. 이게 칼이라고 하는 게 인류에게는 가장 오래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칼을 만들어내는 것도 석기 시대부터 다양한 절단 도구를 만들어냈는데, 고고학자들이 확인한 것만 해도 단순하고 날카로운 칼, 긁게 긁어내는 거, 음식을 두드리는 데 쓰이는 돌망치와 회전타원체. 근데 사실은 청동에서 철로 넘어가야 이제 칼이 본격적으로 좀 좋았죠.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이 그렇게 예리하게 벼려낼 수가 없으니까, 벼릴 수가 없으니까, 예리하게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돌이 오히려 더 날카롭죠. 돌이 석기 시대 도구 제작자는 들이 오히려 석기 이제 청동기 시대에는 오히려 석기가 칼로도 여전히 쓰였다는 거. 그런데 이제 철에서 강철에서 탄소광과 고탄소광과 스테인리스 스틸 나아가 티타늄과 적층 합성 물질 우리는 몰리브데늄과 바나듐이 합금된 강철 뭐 이런 것들까지 강철로 된 칼이 등장하면서 이제 칼의 역사는 본격적으로 그 날카로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칼은 이태로운 폭력성을 띠게 되죠. 그걸 이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것이 또 칼에서는 중요한 문제였겠습니다. 칼이 날카롭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제 칼이라고 하는 건 일단 날카로워야 하기 때문에 칼의 제일 속성이죠. 제일 속성. 제일 속성이라고 말하면 좀 하여튼 멋지긴 한데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봅니다. 칼이 날카롭다. 날카롭지 않은 것은 칼이 아니죠. 뭐 음식을 두드리는 데 쓰면 덜 날카로운 칼도 있죠. 제일 속. 이게 이제 각도의 문제다. 베벨이라고 불리는 경사면이 양쪽에서 뾰족한 부위를 이루면서 만나면 그 날은 날카롭다. 지나치게 또 그것이 좁으면 부러지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저자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80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과거에는 효과적인 칼질이 읽기나 쓰기보다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기술이었다. 오, 그렇군요. 중세와 르네상스 유럽에서 사람들은 어디든 자기 칼을 가지고 다녔다. 칼을 휴대하고 다녔죠. 조선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장도라고 불리는 은장도, 뭐 여성이 자결할 때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아니고 조선시대 사람들 다 자기 칼 갖고 다녔죠. 칼 가지고 뭔가 그거 다 했죠. 그래서 남의 칫솔로 이를 닦지 않듯이 당시에는 남의 칼로 음식을 먹지 않았다. 손목시계처럼 습관적으로 차고 다녔다. 몸의 일부가 되어서 종종 차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었다. 6세기의 문헌 성 베네딕투스의 계율은 수도사들에게 잠자리 들기 전에 허리띠에서 칼을 불라고 상기시킨다. 자다가 자기 칼에 찔릴 위험. 그 정도로 몸에 붙어있던 물건이다. 그런 말이죠. 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6세기 들어서면서 강철이 등장하면서 16세기 칼 제작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금속이 되었다. 자, 이제 칼이라고 하는 것은 요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몸에 붙을 정도로 중요한데 이제 칼을 만드는 재료들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청동은 아주 날카롭게 벼리기에는 너무 부드러워 칼날로서는 불량한 재질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석기 절단 도구가 청동기 시대에도 계속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대한 돌파구가 바로 강철이고 강철이죠. 세라믹도 있고 칼이라고 하는 것은 부엌의 제1 도구입니다. 팬, 칼, 후라이팬, 냄비, 그다음에 불이겠죠. 그다음에는 예. 유럽에서 칼 문화는 요리 문화 변화의 원인인 동시에 결과였다. 아, 이 칼이라는 게 전문화된 칼 또는 정밀한 칼질 이런 게 이제 칼질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에서는 칼질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요리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칼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만드는 도구이다. 그런데 칼은 해당 지역의 자원, 기술적 혁신, 요리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취향이 신비롭게 결합한 결과이다. 자, 이제 칼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역에 어떤 요리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칼의 종류도 달라졌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넓혀서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여러 요리 문화들은 각각 다용도 칼을 만들어 썼다. 뭐 여러 종류의 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책에서 조금 길게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의 부엌칼입니다. 그 네모난 넓적한 칼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걸로 뭘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신기해요. 이 동영상들이 보면. 그래서 88페이지에 보면은 중국 부엌칼에 대한 멋진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아, 이걸 보면서 앤더슨은 넓적한 그 칼을 다음과 같은 작업에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장작 패기, 생선 내장 꺼내고 비늘 벗기기, 채소 썰기, 고기 다지기, 나를 눕혀 마늘 으깨기, 손톱 깎기, 연필 깎기, 나무젓가락 깎아 만들기, 돼지 잡기, 면도 하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덧붙여놓은 게 아주 재밌어요. 묵은 원한이나 새로운 원한 정산하기. 아, 예. 칼이 엄청나군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칼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한 이유는 중국의 재료, 저기 연료 문제가 있었어요. 중국의 부엌칼은 모든 재료를 작게 썰고 재빨리 익히고 낭비하지 않음으로써 부족한 연료를 최대한 활용하게끔 하는 전략의 도구였다. 칼을 웍과 함께 쓰면 최소의 에너지로 최대의 맛을 끌어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 음식들은 재료를 잘게 썰죠. 그리고 잘게 썰어서 볶으면 음식물 표면이 기름에 더 많이 닿아서 금세 익으면서도 씹는 맛을 느끼는 상태가 된다. 아, 그렇군요. 중국의 부엌칼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맥락을 또 보면 영국 요리는 부자가 로스트 비프를 식탁보에서 먹었고 가난한 자는 빵과 치즈를 손으로 먹었는데 그러니까 부자의 음식과 가난한 자의 음식이 서로 다르죠. 근데 중국 음식은 칼 덕분에 서로 다른 사회계층 사이에 통일성을 유지했다. 한입 크기의 정확한 기하학적 조각으로 썰어낸다. 이렇게 됩니다. 모두 다 이제 재료가 좀 다르지만 재료를 다루는 방식은 똑같다 그 말이죠. 칼이 같으니까. 그리고 중국 부엌칼의 또 다른 중요한 능력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책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제가 뭐 알겠습니까? 읽어보니까 이게 중요하죠. 먹는 사람이 칼질할 필요가 없게 해준다. 부엌에서는 칼 쓰지만 식탁에서는 칼을 쓰지 않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식탁에서 칼 쓰지 않죠. 그러니까 한국 음식이나 중국 음식은 식탁에서 칼 쓰지 않게 부엌에서 칼로 다 끝낸다는 거죠. 끝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계의 요리가 두 개로 나누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화 얘기가 나오죠. 문화 얘기죠. 그러니까 프랑스 요리와 중국 요리 이렇게 해서 이제 유럽에서는 어쨌든 부엌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내놔도 식탁에 또 칼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것이 바로 이제 칼의 차이가 부엌에서 사용하는 칼의 차이가 식사 예절과 도구의 전반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식탁에서 서양 사람들은 나이프를 사용하는데 그 나이프를 얼마나 잘 예의 바르게 잘 쓰느냐 이게 이제 식탁 예절이 중요한 점이 됐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식탁에 딱 보면 젓가락 하나 딱 놓여 있잖아요. 젓가락 하나 있죠. 아, 이걸 보고 그렇구나. 그런데 이 책에서 재미있는 내용 하나는 99페이지부터 나오는데요. 99페이지부터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 챕터 끝까지가 뭐냐면 이 치과에서 교정학을 네, 우리의 치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딱 이를 악무로 보면은 윗 피의 교합을 한다 그래요. 위에 있는 앞니가 상자 뚜껑처럼 아래 앞니보다 살짝 앞으로 튀어나온 상태입니다. 상태. 이게 말하자면 우리는 정상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최근에 나타난 특징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를 악물었을 때 앞니가 딱 이렇게 딱 닿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그건 절단교합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게 인류의 오래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브레이스라고 하는 미국의 인류학자 찰스 로링 브레이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1930년생인데 수십 년에 걸쳐 치아 진화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보니까 서유럽에서는 18세기에 들어서야 이게 우리들이 정상으로 말하는 그런 치아교합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진화의 산물이 아니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즉 귀족들부터 그게 나오는데 귀족들의 이가 변하기 시작한 시기가 식단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데 크게 변한 대목이 뭐냐면 먹는 건 똑같으니까 어떻게 먹느냐. 유럽에서 식탁에 나이프와 포크가 도입된 시기, 즉 200년에서 지금부터 200년에서 250년 전 정도부터 그렇게 바뀌더라 그 말입니다. 원래 앞니는 우리는 앞니로 이렇게 앞니를 사용하는 게 이제 음식을 이렇게 바깥에 나가지 않게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치킨 같은 거 이런 거 먹을 때 뜯어 먹기도 하죠.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나이프와 포크로 음식을 잘라 한입 크기로 먹게 되면서부터 앞니가 붙잡는 기능으로 쓰이지 않았을 테고 그래서 윗니가 계속 자라 아랫니와 맞물리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상태를 보였던 피계교합은 사실 식사 행동이 빚은 결과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데 인과관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브레이스라는 분이. 근데 중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부엌칼로 다 자르고 젓가락으로 먹기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금니가 딱 맞물리는 게 중요하죠. 씹고 갈아야 되니까 이로. 그런데 이 예전에 중국 사람들의 치아 표본을 이렇게 이 브레이스가 살펴보니까 지금부터 약 1000년 전, 즉 960년에서 1279년, 이미 송나라 때입니다. 송나라 때의 시신에서 발견된 치열을 보니까 지금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105페이지에. 청년은 귀족 집안 자제이자 관료였다. 명찰이 설명하듯이 과거 시험에 나설 만한 나이에 죽은 청년은 입을 딱 벌린 채 보존에게 둥둥 떠 있는 모습이었는데 중국 근대 중국인의 확실한 피계 교합이 있었다. 그러니까 중국인의 치열을 더 많이 분석을 해보니까 피계 교합이 유럽보다 800년에서 1000년 정도 더 일찍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는 음식을 어떻게 먹었느냐가 치아의 배열 상태를 달리 보여주죠. 즉 칼에 대한 동서양의 태도 차이가 우리의 치열에 시각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식탁에서 쓰는 도구를 둘러싼 문화적 관습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요즘은 서양 음식을 이제 자주 먹으니까 식탁에서 칼을 보는 일이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집에서도 이제 쓰죠. 칼을 쓰죠. 저는 그런데 이제 치아가 워낙 부실하다 보니까 뭘 뜯어먹는 건 불가능하고 앞니가 이렇게 맞물리지도 않아요. 송곳니도 다 빠지고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중국 음식처럼 이렇게 잘게 썰어가지고 그냥 젓가락으로 집어먹기만 하면 되는 그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어금니가 또 일찌감치 없어져 버렸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어떤 문화적인 상황의 변화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우리의 몸뚱아리에 특히 치아에 끼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은 거기에 개입되어 있는 테크놀로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이 우리의 육체를 변화시킨다. 육체가 변화하는 게 생각의 변화보다 훨씬 어렵죠. 물론 치명적인 질병이 있거나 그러면 육체가 변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책읽기 20분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불. 아, 이 불 되게 중요하죠. 불이라고 하는 게. 불과 계량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묶어서 해볼까. 근데 계량도 사실 좀 만만치 않죠. 예, 일단은 칼까지 했습니다. 고맙습니다.